미키피디아의 새 코너인 제 취향을 듬뿍 담은 월간 미키 5호로 시작합니다. 영상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실 진짜 귀하고 맛있는 제품 댓글 증정 이벤트 있으니까 놓치지 마세요. 월간 미키 5호로는 제가 책상을 어떻게 세팅해서 어떤 제품들과 쓰는지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집이든 사무실이든 책상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책상을 예쁘게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이 편한 자세로 앉을 수 있게 세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오래 앉아서 일해도 목과 허리를 편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처음 일했을 때 일하는 자세가 안 좋아서 목이 너무 아팠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한창 돈을 잘 벌 때라서 얼거노믹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복지가 있었어요. 인간의 신체 특성을 고려해서 제품을 더 사용하기 좋게 해주는 학문이고, 이 얼거노믹 전문가가 제 자리로 와서 이제 책상 세팅 컨설팅을 해줬습니다. 이게 벌써 17년 전인데 제가 이때 배운 세팅으로 바꾸니까 목 아픈 것도 없어졌고 아직까지 이 방법으로 책상을 세팅하고 있어요. 그 방법의 핵심은 세 가지를 맞추는 거예요. 일단 당연히 의자에 앉을 때는 허리를 뒤에 딱 대고 허리와 어깨를 쭉 펴고 앉아야 되죠. 그리고 모니터의 높이를 모니터 화면 위끝이 내 눈의 높이와 맞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야지 목과 눈이 제일 편안해지고 거북목이 돼서 일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제 모니터는 오래돼서 높이 조절이 안 되는데 이런 박스 위에다가 올려놨어요. 요즘 찾아보니까 모니터 이렇게 올려주는 예쁜 소품들도 많이 팔더라고요. 두 번째로, 내가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을 때 내 팔이 90도가 되게 떨어져야 돼요. 참고로 저는 별도 키보드를 안 쓰고 노트북 키보드 쓰는 걸 좋아해서 노트북을 모니터 밑에 두고 쓰고 있어요. 일단 이 맥북의 트랙패드가 너무 좋고 이 키보드 손맛이 너무 좋아서 다른 키보드 안 쓰고 저는 이걸 고집을 해요. 근데 지금 제 세팅을 봐도 손이 90도로 떨어지지 않고 조금 키보드 위치가 높아요. 근데 제 책상이 높이 조절은 안 되는 거라서 이 책상을 더 내릴 수는 없고 지금 의자는 가장 높은 상태로 해놨기 때문에 제 키가 더 크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소개 영상에서도 소개했듯이 저는 앉아서 일하는 책상과 별도로 또 서서 일하는 책상도 따로 세팅을 해두었어요. 스탠딩 데스크 세팅은 일할 때 눈이 모니터 위 높이와 딱 맞고 팔은 딱 90도가 돼서 키보드 위에 떨어지게 세팅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하다가 막 허리나 목이 좀 뻐근할 때나 졸려올 때나 아니면 밥 먹고 나서 일할 일이 있으면 주로 서서 일하는 스탠딩 데스크에서 일을 해요. 저희 다이어트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왜 밥 먹고 나서 움직여주는 게 좋다고 해서 밥 먹고 바로 일할 때는 서서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높낮이가 조절되는 모션 데스크를 쓰신다면 저처럼 별도로 스탠딩 데스크 세팅을 해놓을 필요는 없겠죠? 요즘 회사에서는 많이들 모션 데스크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구글 다닐 때는 항상 모션 데스크를 썼었는데 요즘은 다르겠지만 제가 다닐 때는 영업팀에서 쓰는 모션 데스크는 이 수동으로 높낮이를 조절하는 데스크였고 개발팀에서 쓰는 데스크는 버튼으로 높낮이를 조절하는 데스크였었어요. 근데 저는 개발자는 아니었지만 항상 제품 관련된 일을 했기 때문에 버튼으로 조절하는 자동 모션 데스크를 썼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션 데스크들 디자인이 좀 사무적이에요. 근데 저는 보시다시피 이 홈오피스를 굉장히 빈티지스럽게 꾸며놨기 때문에 이런 나무 데스크에는 모션 데스크가 없는 게 좀 아쉽기는 해요. 근데 또 반면에 이런 빈티지한 디자인에 갑자기 버튼 눌러가지고 책상 높낮이가 조절된다면 그것도 이상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의자에 앉았을 때 다리는 딱 90도가 돼야 되고 90도가 됐을 때 발바닥이 바닥에 딱 닿아야 돼요. 만일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다면 저처럼 발받침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쓰는 이런 나무 발받침 쿠팡에서 한 15,000원이면 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리가 90도가 됐을 때 발이 바닥에 딱 닿는 그 높이에 맞는 발받침을 찾아서 샀어요. 요즘 보니까 이런 책상 발받침이 2단으로 되어 있어서 밑에는 그냥 발을 올려놓는 용도고 위에는 내가 발을 뻗고 싶을 때 뻗어서 올려놓을 수 있는 2단 발받침도 많이 팔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발받침은 이렇게 살짝 각도가 기울어져서 발을 기울어진 상태로 올려놓을 수 있게 하는 발받침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평평하게 딱 90도로 올려놓는 발받침이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 책상에 항상 있는 물건이 가죽 연필통과 요 가죽 바구니예요. 이건 둘 다 피렌체에서 사온 건데 연필통은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이 펜을 쓸 일이 거의 없어서 얘는 거의 장식용이에요. 근데 책상에 요런 바구니 하나 놔두고 여기다 뭐 지갑, 차키, 에어팟 케이스 이런 거 놔두면 진짜 편합니다. 특히 이런 지갑 같은 건 어디 뒀는지 잘 기억 안 나서 막 찾아다닐 때 있잖아요. 그때 이런 바구니 놓고 항상 요 위에 올려놓는 습관을 기르면 물건 어디 있는지 찾을 일도 확 줄어들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부터 책상에서 새롭게 쓰기 시작한 리마커블 2라는 최근에 선물 받은 디바이스가 있는데 이게 진짜 재밌어요. 일종의 태블릿인데 쓰는 기능에만 특화되어 있는 태블릿이에요. 이런 태블릿을 페이퍼 태블릿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여기다가 뭘 쓰면은 질감이나 쓰는 느낌이나 쓰는 소리까지 종이에 쓰는 것과 거의 비슷하고 지울 때도 요 펜을 뒤집어서 뒤로 마치 지우개 지우는 것처럼 지우면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할 일 관리나 뭐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할 때 이걸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누군가 아니 그냥 노트랑 펜으로 쓰면 되지 굳이 이런 디지털 제품을 써야 돼요? 라고 물어본다면 솔직히 반박할 이유가 크게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워낙 정리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런 디지털 제품을 쓰니까 장점이 세 가지는 분명히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종이 양이 아무리 많아도 이거 하나 들고 다니면 되고 굉장히 얇고 가벼워요. 그리고 무엇보다 종이에 뭘 썼을 때는 그 위치나 순서를 바꾸지는 못하는데 여기 썼을 때는 손으로 쓰는 감성은 계속 누릴 수 있으면서 뭐 내가 썼던 할 일 리스트의 위치를 바꾼다던가 뭐 문단의 위치를 바꾼다던가 이걸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 쓴 노트는 클라우드로 싱크가 되어서 휴대폰이나 노트북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또 추가로 웹사이트에 있는 긴 글을 제가 크롬에서 이 리마커블 2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디바이스로 그 웹사이트에 있는 글이 텍스트만 이북처럼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마치 킨들에서 이북을 읽는 것처럼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터넷에 있는 어떤 긴 글을 휴대폰이나 노트북에서 읽으려면 읽다가 나도 모르게 딴짓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디바이스로 읽으면 딴짓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게 좋더라고요. 이달의 전시로는 한남동 타데우스 로팍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톰 삭스 개인전 완전 추천합니다. 톰 삭스는 뭐 워낙 유명한 미국 현대미술 작가님이라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낙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시지만 이미 있는 거를 본인의 스타일로 재창조하는데 그걸 수작업으로 손맛이 느껴지게 재창조한 작품들이 제일 유명해요. 그리고 작품에 맥도날드나 프라다 같은 대중적인 브랜드 패러디를 많이 해서 풍자 같으면서도 유머 같은 작품들이 많이 있고 달 착륙선을 본인 스타일로 재창조한 조형물이나 나이키와 콜라보한 신발도 유명해요. 최근에는 로켓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 심슨 같은 대중적인 캐릭터나 버드와이저 같은 대중 브랜드를 그려넣는 이 로켓 시리즈로 유명한데 저는 이 로켓 시리즈는 너무 장난 같아가지고 그렇게 큰 감흥은 없었어요. 근데 이번 개인전에서는 피카소의 작품들을 본인 스타일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였고 피카소 같으면서도 톰 삭스의 색감이 느껴져서 아 저는 제가 본 톰 삭스 작품들 중에서는 이번 시리즈가 제일 좋았습니다. 이번 개인전 작품들 중에서 피카소의 베레모를 쓴 여자를 재해석한 작품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아 이거 살까 진짜 고민을 했었는데 이미 팔렸다고 해서 다행히 고민을 안 해도 됐어요. 이번 서울 개인전은 5월 31일까지 열린다고 하고 톰 삭스의 작품들을 이렇게 대거 서울에서 볼 수 있는 기회는 귀하기 때문에 아트 좋아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고 갤러리니까 그냥 가서 보시면 돼요. 제가 간 날은 톰 삭스 작가님도 서울에 계셔서 작가님 만나서 이야기해 볼 기회도 있었는데 영광스럽게도 저와 저희 와이프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작가님 인스타 스토리에 올라가서 이날 성덕된 날이었어요. 또 성수 문화예술마당에서 열리고 있는 대규모 픽사 전시회인 문도 픽사도 다녀왔습니다. 픽사 작품별로 내가 마치 그 영화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을 주게 하는 아주 대규모 전시였고 여러 나라를 돌면서 하는 전시라고 해요. 그래서 와 진짜 추억의 픽사 작품들이 정말 많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재미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도 많았어요. 픽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가보셔야 될 전시이고 뭐 아이와 함께 가도 너무나 좋을 것 같고 좀 특이한 배경에서 사진 찍고 싶으신 분이 가기도 좋은 전시인 것 같습니다. 이 전시는 6월 말까지 한다고 하고 입장권을 미리 예매하셔야 돼요. 평소에는 사람이 정말 많아서 사진 건지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말보다는 평일에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주말표는 이미 대부분 다 매진됐다고는 해요. 이달의 식당으로는 제가 한남동에서 좋아하는 식당들 중에 개인주택을 개조해서 만든 개성 있는 식당 두 곳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둘 다 순천향병원에서 이태원 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는 식당이에요. 첫 번째는 레에스티우라는 식당인데, 일단 식당 들어가서 식당 앞마당에서 느껴지는 그 분위기부터가 너무나 고급지고,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에 있는 스페인 식당 중에서는 레에스티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가격은 당연히 뭐를 얼마나 먹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두 명이서 적당히 배부르게 먹으면 한 2, 30만 원 정도 나올 가격대예요. 여기 가시면 부라타 치즈에 각종 해조류와 생선 알을 올려서 먹는 요리가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꼭 드셔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맛있어서 기억이 오래 남는 맛이에요. 스페인 식당이니까 하몽도 맛있었고 문어 요리와 대구 요리도 기억에 남아요. 부부가 운영하시는 식당인데 와이프분이 셰프님이세요. 셰프님이 와인에 정말 진심이셔서 어떤 와인 시켜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 셰프님한테 가격대 알려드리고 여쭤보면 셰프님이 진짜 좋은 와인으로 추천해주는 것도 이 식당의 장점입니다. 저도 최근에 안 간 지 좀 오래돼서 빨리 예약해야겠어요. 두 번째는 레에스티우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역시 개인주택을 개조한 뮤땅이란 식당이에요. 여긴 프렌치 다이닝이고 분위기도 굉장히 힙하고 음식도 맛있는데, 여길 가시면 마치 지금 정원에서 막 따온 것 같은 느낌의 그 샐러드가 있거든요. 이거 꼭 드셔야 돼요. 시작할 때 돼지 감자와 한우로 만든 요리도 맛있었고 디저트도 맛있었어요. 가격은 레에스티우와 비슷한데 두 식당 모두 양이 그렇게 많지 않는 작은 디시들을 여러 개 시켜서 먹는 타파 스타일이라서 뭐 내가 얼마나 많이 먹냐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집니다. 제가 마지막 갔을 때는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에서 나오는 깐노나오라는 포도 품종으로 만든 레드와인을 처음 마셔봤는데 이거 진짜 괜찮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디어 원조 두바이 초콜릿을 먹어봤습니다. 두바이 초콜릿이 두바이에서 만들어서 유명해진 게 아니라 픽스 디저트 쇼콜라띠에라는 브랜드가 만들어서 유명해진 거고, 이 브랜드 제품은 두바이와 아부다비에서만 살 수가 있어서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픽스 브랜드는 Freaking Incredible Experience, 엄청나게 믿기 힘든 경험이란 뜻이겠죠? 이 픽스 초콜릿 인기가 많아지면서 굉장히 많은 모방 제품들이 나왔는데, 막상 픽스 초콜릿은 두바이 초콜릿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근데 이 제품이 두바이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방 제품들이 두바이 초콜릿이라는 브랜딩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한국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요즘 두바이 초콜릿 인기가 좀 식은 이유가, 모방 제품들은 많이 나왔고 가격은 비싼데 오리지널처럼 맛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제가 오리지널을 먹어보니까 역시 오리지널은 그 식감부터가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겉바 속촉 얘기하는데 얘는 겉바는 맞는데 속은 바와 촉이 다 있는 게 매력이더라고요. 이걸 한국에서 구하려면 누가 두바이에서 사온 걸 당근으로 사거나 직구대행을 통해서 직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직구대행은 배송이 거의 한 달 걸리고 사기도 많다라고 합니다. 또 이 픽스 초콜릿은 냉동 보관을 해야 돼요. 그래서 먹기 한 1시간 전 정도에 꺼내놔야 되는데, 직구나 당근으로 사면 이게 보관이 잘 되었는지 알 수 없다라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구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빨리 이거 촬영 끝내고 다시 냉동실에 넣어놔야 돼요. 그럼 저는 이걸 어떻게 구했냐면, 부자 컴퍼니라는 중동과 물류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참고로 부자는 아랍어로 아이스크림이란 뜻이에요. 여기가 중동과 물류를 전문으로 하니까 현지에서 바로 사서 냉동 포장해서 한국으로 바로 보내면 한 이틀 정도면 받을 수가 있거든요. 여담으로 제가 커리어를 삼성전자에서 이스라엘 휴대폰 영업을 하는 일로 시작을 했는데, 이 부자 컴퍼니 창업하신 분도 삼성전자에서 중동 아프리카 휴대폰 영업으로 커리어를 시작했어요. 커리어를 대기업에서 시작해서 내가 어느 분야의 전문성을 쌓다가 그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 회사 만들어서 내 사업하는 거는 아주 좋은 커리어 패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이 미키피디아 구독자이기도 하셔서 저희 구독자 다섯 분께 이 원조 픽스 초콜릿을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 앞으로 월간 미키에서 여러분이 듣고 싶은 주제를 추천하신 분 다섯 분을 뽑아서 이 맛있고 귀한 초콜릿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통해서 픽스 두바이 초콜릿 구매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그 링크 참고하세요. 오늘은 월간 미키 5호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월간 미키 6호로도 기대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